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루 종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기록한 책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1장서부터 11장에는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 죄와 심판의 기원, 서로 다른 언어와 민족의 기원, 결혼의 기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12장서부터 50장에는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12장 1절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가 나머지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37장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들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에게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요셉은 곧 아버지 야곱의 편파적인 총애를 받게 되고 이것을 시기한 10명의 배가 다른 형들은 어린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 행상인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집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 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총명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게 된 왕의 술관원의 소개로 바로왕이 꾼 심란한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에 감탄한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히고 애굽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합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7년 동안 계속된 풍년 기간 동안 부지런히 창고를 지어서 식량을 충분히 비축하고 요셉의 선견지명 덕택에 애굽은 뒤따른 7년의 흉년기간을 전혀 문제없이 지냅니다. 그러나 주위의 모든 나라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고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만은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그 가족들과 아버지 야곱을 모두 애굽으로 오게 해서 거주하며 양을 칠 땅을 마련해주고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서 야곱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야곱을 막 장사한 후 요셉과 형제들 간에 오고 간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신들이 가면 해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메신저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17절을 보면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의 부탁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말을 전해 듣자 요셉은 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형들을 진실로 사랑해서 용서했고 이제는 형들을 친형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형들은 아직도 자신이 앙심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펐을 겁니다. 18절을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요셉에게 왔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는 직접 와서 엎드린 겁니다. 아마 메신저들로부터 요셉이 울었다고 한 것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직접 왔는지 모릅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곧 형의 곡식의 단들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요셉은 먼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19절을 보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먼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감히 사람을 심판하고 징벌하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셔서 오늘 보다시피 형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20절의 요셉의 고백은 짧은 고백이지만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 모든 사건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형들을 계속 선대하고 형들뿐만 아니라 형의 자녀들까지 다 돌볼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에 기록된 요셉의 고백 세 마디는 모두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판에 새기고 되뇌어야 하는 고백들입니다. 오늘은 이 세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예, 평생 외우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요셉의 신앙을 따라서 고백하는가? 이 고백 속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진리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는 진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진리입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잠언 6장에 있는 그러한 진리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한 일들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도 주관하시고 인간의 꾀와 노력과 투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형들의 악한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음을 믿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믿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 언젠가부터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랬기에 형들이 처음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자신을 만나고 놀라 두려움에 떨었을 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려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두 번 말한 것으로 부족해서 요셉은 다시 세 번째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에 기록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 진리를 믿었기에 이방인 나라 지하 감옥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들과 같이 자기 운명을 한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꿋꿋이 지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들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감옥에서도 곧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사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시종일관하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당분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단에게 세상을 운행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권한만 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조차도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욥기 1장, 2장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치러 나가는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두 번째 욥을 치러 나갈 때에도 그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세상은 악한 자들이 주관하는 것 같고 사단이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물론 사단까지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진리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증거해 줍니다. 아합 왕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는데 성경은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의 선지자들의 귀에 넣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분명히 자신의 죄된 생각으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지만 성경은 그것은 여호와께로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정대로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나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내가 이룬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론을 쳐서 제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지방으로 귀환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동해서 예수를 대적한 것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한 것뿐이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20절 고백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계획을 바꾸셨다고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저 바꾸시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선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도단을 찾아갔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하고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맏형 르우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은 상하지 말자고 제의하게 하셔서 목숨을 건지게 하셨고 그 다음 유다를 통해서 노예 상들에게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도 형들이 기대했던 중노동판에 끌려가서 빨리 죽게 하시지 않고 꽤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왕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하셔서 그의 신뢰를 받게 하시고 그의 집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신하 술관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나중에는 바로왕의 꿈을 해몽케 하시고 해몽에 감동한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을 요약한 대로 7년간 계속될 흉년을 미리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셔서 애굽은 물론이고 굶어 죽게 된 아버지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이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민족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목축업과 목자를 혐오하게 하셔서 목축업의 이상적인 고센 지방을 자치 지역으로 떼어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게 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과 분리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민족성을 유지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처음에는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수없이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수없이 부딪혔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기원에서 읽은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많이 다녔지만은 그러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안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주권으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자신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난을 꿋꿋하게 잘 견디면서 그러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서 바로왕의 술관원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했을 때 그에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바로왕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하고 그에게 말했을 때 요셉은 즉시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이다. 하나님이 바로왕께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둘 말해줬을 때 또다시 말합니다. 바로왕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왕께 보이심이니이다. 그리고 바로가 비슷한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에 속히 시행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두 꿈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셉의 신실한 하나님 증거 때문에 바로 왕도 요셉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주님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육신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의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합니다. 피 묻힌 손을 그대로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자와 같다고 하고 그런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엄중 경고하시는데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라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를 악물고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데도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조차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삶을 잘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쓴 마음으로 살고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립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삽니까?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어진 삶에 지족하지 못하고 주님 안의 식구들조차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주된 이유 둘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곤란에 처해 계십니까? 학위를 마치지 못해서 고민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학위는 마쳤는데 아직 좌비 구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열심히 살지만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괴로운 분은 없습니까? 애가 아파서 괴로운 분, 남편과 자녀들과 화목하지 못해서 교회 식구들과 관계가 편치 못해서 괴로운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곤경이 어떤 종류의 곤경이건 어떤 이유로 그러한 곤경에 처해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셋째는 나는 하나님의 단련받음을 위해서, 넷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이 형편과 처지에 거하고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건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요셉과 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든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